현대문학의 혁명가 제임스 조이스, 그는 자국 아일랜드에서 어떤 위치를 갖고 있을까요? 다음의 연설문 일부를 한번 들어보시죠. 1992년 6월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열린 제13회 제임스 조이스 국제학술대회 개회식 환영사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이제 조이스가 들고 있는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정통성에 도전해서 안위를 기꺼이 분쇄한 예술가에게 감사할 뿐입니다. 조이스가 우리로 하여금 정신적인 문제를 정직하게 논의하도록 추구했음을 항상 명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선과 마비에서 해방시키려는 예술가의 노력이 없었더라면 발전의 가능성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오늘날의 아일랜드는 새 유럽에 대등한 파트너로서 그 역할에 자부심을 느끼는 국제지향적인 나라입니다. 전형적인 유럽인이었던 조이스의 노력이 없었더라면 국가로서의 아일랜드의 성숙과 발전에 더 오랜 세월이 걸렸을 겁니다. 자, 이렇게 이 연설문에서 제임스 조이스가 빈곤과 나태와 위선에 빠진 아일랜드를 구했다는 확신을 표한 건 아일랜드의 전 대통령 메리 로빈슨입니다. 문학은 현실적으로 무능하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한 권의 책이 전쟁 하나를 막을 수 없다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일국의 대통령이 73년 전에 세상을 떠난 그 나라의 한 작가를 국가적 영웅으로 칭송하는 이 사례, 이것을 보면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죠. 오늘날 아일랜드의 수도 더블린의 사람들은 제임스 조이스는 조국을 등지고 유럽에서 살았지만 아일랜드 안에서 총칼을 들고 싸운 애국자들 못지않게 문학으로 조국을 살리고 또 빛냈다고 자랑스러워한답니다. 그 위대하고 강한 유산을 마귀할 수 있는 그의 첫 작품 올해로 벌써 출간 10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더블린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입니다. 6월 9일 월요일 밤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케이든입니다.
더블린 사람들과 함께한 시간이 벌써 세 주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쉬운 작품이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반응이 궁금했고 또 걱정도 살짝 있었는데요. 역시나 기우였습니다. 감상 게시판에서 김현미 님이 이런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더블린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침체되고 어두운 분위기와 우울한 인물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져요. 그래도 그 환멸을 느끼는 그 순간이 가장 절망스럽지만 또 가장 희망찬 지점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완전히 소멸한 것이 아니라 아직 무언가 감각이 살아남아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스스로를 직면한 후에 절망감에 머물러 있을 것인지 아니면 다시 희망을 품고 일어날 것인지는 각자의 몫일 텐데 저는 더블린 사람들이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후자를 택하는 사람이길 진심으로 바래요. 예전에 어디선가 길이 없으면 만들어가는 것 그것부터가 희망이다 라는 구절을 읽은 적이 있는데 모두가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절망감의 바닥을 차고 솟아오를 기대감을 갖자고 스스로 계속 다짐하면서 더블린 사람들 잘 듣고 있습니다. 조이스가 아일랜드를 구했다고 말한 메리 로빈슨 아일랜드 전 대통령이 본 것도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임스 조이스 그가 거의 사형 선고에 가깝게 더블린을 폭로한 것이 더블린을 각성의 계기로 이끈 것이겠죠. 김현민님 훌륭한 감상평 남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책 선물 드렸는데 혹시 확인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문학동네에서 더블린 사람들 완역서를 선물로 드리고 있죠. 관심 있으신 분은 홈페이지 감상 게시판 공지글을 참고해 주십시오.
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에 오시는 길 알려드릴게요. 홈페이지 주소는 home.ebs.co.kr/englit, englit이고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게시판, 트위터, 페이스북 계정 EBS underbar Inglit, ENGLIT. 편하신 곳으로 사연과 메시지 보내주세요.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에서 감상하는 작품의 영어 텍스트는 홈페이지 대문 게시판에서 미리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듣기와 팟캐스트를 이용하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국적을 밝힐 필요가 없는 유명한 아티스트지만 그대로 그래도 굳이 밝히자면 아일랜드가 낳은 기타리스트죠. 게리 무어의 희망가 One Day 듣고 감상 시작합니다. (목소리)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제임스 조이스 원작 더블리너스 더블린 사람들 13번째 감상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감상하실 단편은 더블린 사람들 사회생활편의 맞수들 counterpart입니다. 이 이야기는 정신없이 바쁜 한 법률사무소에서 시작됩니다. 주인공 페링턴은 이 회사에서 사본을 만드는 필경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날 페링턴은 사장 알레인의 호출을 받습니다. 타자수 파커 양의 태도를 보아하니 알레인 사장은 페링턴 때문에 이만저만 화가 난 게 아닌 모양입니다. 페링턴은 작게 빌어먹을 이라고 중얼거리면서 사장에게 합니다. 크고 듬직한 체구, 짙은 포도주빛의 맥이 풀린 얼굴, 금발머리, 튀어나온 눈, 지저분한 흰 자위. 페링턴은 어딘가 건강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는 알레인의 이름이 새겨진 노쇠 명패가 달린 문 앞에 섰습니다.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Come in.' The man entered Mr. Alain's room. Simultaneously, Mr. Alain, a little man wearing gold-rimmed glasses on a clean-shaven face, shot his head up over a pile of documents. The head itself was so pink and hairless, it seemed like a large egg reposing on the papers. Mr. Alain did not lose a moment.
Farrington, what is the meaning of this? Why have I always to complain of you? May I ask you why you haven't made a copy of that contract between Bodley and Kirwan? I told you it must be ready by 4 o'clock.
But Mrs. Shelley said, sir.
Mr. Shelley said, sir. Kindly attend to what I say and not to what Mr. Shelley says, sir. You have always some excuse or another for shirking work. Let me tell you that if the contract is not copied before this evening, I'll lay the matter before Mr. Crosby. Do you hear me now?
Yes, sir.
Do you hear me now? I and another little matter. I might as well be talking to the wall as talking to you. Understand once for all that you get a half an hour for your lunch and not an hour and a half. How many courses do you want? I'd like to know. Do you mind me now?
Yes, sir.
Mr. Alain bent his head again upon his pile of papers. The man stared fixedly at the polished skull, which directed the affairs of Crosby and Elaine, gauging its fragility. A spasm of rage gripped his throat for a few moments and then passed, leaving after it a sharp sensation of thirst. The man recognized the sensation and felt that he must have a good night's drinking.
"들어와요."
사내는 알레인 씨의 방으로 들어갔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말끔하게 면도를 한 얼굴에 금태 안경을 쓴 키가 작은 남자 알레인 사장은 서류 더미 위로 머리를 쳐들었다. 그의 두상은 너무나 연분홍색인데다 대머리여서 마치 서류 위에 올려놓은 커다란 달걀처럼 보였다. 알레인 씨는 숨 돌림 틈도 주지 않았다.
이거 보세요, 베링턴. 이거 어쩌자는 거예요? 내가 맨날 잔소리를 해야 하나요? 어쩌자고 보들리와 커원 간의 계약서 사본을 만들지 않았지? 4시까진 세상 없어도 맞춰야 한다고 말했는데.
하지만 사장님, 셸리 씨 말씀이요.
사장님, 셸리 씨 말씀이라니. 그딴 소리는 집어치우고 내가 하는 말이나 제발 귀담아 들어요. 이를 피하려고 항상 요 핑계 조 핑계 대지 말고. 내 분명히 말하지만 그 계약서 사본이 오늘 저녁까지 작성되지 않으면 이 문제를 공동사장 크로스비 씨에게 알릴 겁니다. 내 말 알아들었소?
네, 사장님.
내 말 알아들었냐고? 이것 봐요. 그래, 사소한 문제 한 가지 더. 당신한테 말하는 게 벽에 대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겠지만 분명히 명심해요. 점심시간은 1시간의 반이지 1시간 반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대관절 당신은 몇 코스짜리 점심을 먹고 싶은 거예요? 크게 알고 싶구먼. 이봐요, 내 말 듣고 있어요?
네, 사장님.
알레인 씨는 서류 더미 위로 다시 고개를 숙였다. 사내는 크로스비와 알레인 법률사무소의 업무를 관장하는 그 반짝이는 두개골을 뚫어지게 지켜보며 그것이 얼마나 깨어지기 쉽겠는가를 가늠해보았다. 발작적인 분노가 잠시 그의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다가 이내 사라지자 술을 마구 퍼마셨으면 하는 절실한 감정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이런 감정이 어떤 것인지 알아차리고 사내는 밤이 새도록 술을 들이켜야겠다고 생각했다.
어, 갑자기야. 이봐요, 베링턴. 아직도 있었어요. 하루 종일 거기에 우드컨이 서 있을 작정이요. 말이야, 바로 하지, 베링턴. 당신은 너무 태평이야.
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미치겠네. 기다릴 필요 없어요. 제발 내려가서 일이나 해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만.
저녁까지 계약서 사본을 작성하지 않으면 크로스비 씨에게 알릴 거예요. 각오해요.
He returned to his desk in the lower office and counted the sheets, which remained to be copied. He took up his pen and dipped it in the ink, but he continued to stare stupidly at the last words he had written. In no case shall the said Bernard Bodley be. The evening was falling, and in a few minutes they would be lighting the gas. Then he could write. He felt that he must slake the thirst in his throat. He stood up from his desk and, lifting the counter as before, passed out of the office. As he was passing out, the chief clerk looked at him inquiringly.
"It's all right, Mr. Shelley,"
said the man, pointing with his finger to indicate the objective of his journey. The chief clerk glanced at the hat rack, but seeing the row complete, offered no remark. As soon as he was on the landing, the man pulled a shepherd's plaid cap out of his pocket, put it on his head, and ran quickly down the rickety stairs. From the street door, he walked unfurtively on the inner side of the path towards the corner, and all at once dived into a doorway. He was now safe in the dark snug of O'Neill's shop, and filling up the little window that looked into the bar with his inflamed face, the color of dark wine or dark meat, he called out,
"Here, Pat, give us a GP, like a good fella."
The curate brought him a glass of plain porter. The man drank it at a gulp and asked for a caraway seed. He put his penny on the counter, and leaving the curate to grope for it in the gloom, retreated out of the snug as furtively as he has entered it.
"사내는 아래층 사무실 자기 책상으로 돌아와서 베끼어 쓸 서류가 몇 장이나 남았는지 세어보았다. 그는 펜을 들어서 잉크에 찍기까지 했지만 어떤 경우에도 전술한 버나드 보들리는 이라는 그가 아까 써놓은 마지막 구절을 멍하니 계속 들여다보기만 했다. 곧 저녁이 되리라. 그리고 몇 분이 지나면 사무실 가스등에 불이 켜지리라. 그럼 그때 가서 쓰면 되겠지 싶었다. 그는 우선 목구멍의 갈증부터 해소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책상에서 일어나 아까처럼 칸막이를 들어올리고 사무실에서 빠져나왔다. 그가 빠져나올 때 사무장 셸리 씨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를 쳐다보았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셸리 씨. 사내는 손가락으로 그가 가려는 목적지를 가리키며 말했다. 사무장은 모자거리를 흘끗 한번 쳐다보았으나 빠진 모자가 없는 것을 알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층계참에 이르자마자 사내는 호주머니에서 바둑판 무늬의 흑백색 모자를 꺼내 머리에 쓰고는 재빨리 삐걱거리는 층계를 달려 내려갔다. 정문에서부터 길모퉁이를 향해 인도의 안쪽을 따라 살금살금 걸어가다가 별안간 어떤 출입구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그는 이제 온일 주점에 어두컴컴한 구석방에 무사히 도착한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술집 안이 들여다보이는 조그마한 창문에 검붉은 포도주나 고깃빛을 띤 상기된 얼굴을 들이대고 큰 소리로 외쳤다. 야, 어이 팻! 흑맥주 한 잔 얼른! 바텐더가 그에게 흑맥주 한 잔을 가져왔다. 사내는 그것을 단숨에 들이켜고 나서 캐러웨이 씨를 달라고 했다. 그는 계산대 위에 술값을 올려놓고는 바텐더가 컴컴한 데서 더듬거리며 그것을 찾도록 내버려 두고 왔을 때와 마찬가지로 슬그머니 그 구석방을 빠져나왔다. 짙은 안개를 동반한 어둠이 2월의 땅거미보다 더 빨리 내려앉았고 유스터스가의 가로등에는 불이 켜져 있었다. 사내는 시간 안에 사본 작성을 끝낼 수 있을지 걱정하면서 주택가 옆으로 해서 사무실 입구에 도착했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제임스 조이스 원작 더블린 사람들, 맛수들 감상하고 계십니다. 방금 들으신 건 역시 아일랜드의 싱어송라이터죠. 밴 모리슨의 Lonely and Blue였습니다. 맛수들은 더블린 사람들의 사회생활 편에서 처음으로 감상하는 단편인데요. 성장 시절, 청춘 시절과 다른 점이 느껴지십니까? 알코올릭이라 걱정되는 인물이 등장했죠. 일단 이 사람 베링턴은 자신의 일이나 다른 어떤 것에 특별한 관심이나 의욕이 없어 보입니다. 예외적으로는 술에는 아주 강한 의존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는 사장이 자신을 찾았다는 사무장의 말에 겁을 집어먹으며 자리에 앉습니다.
His run upstairs and the porter he had gulped down so hastily confused the man, and as he sat down at his desk to get what was required, he realized how hopeless was the task of finishing his copy of the contract before 5:30. The dark, damp night was coming, and he longed to spend it in the bars, drinking with his friends amid the glare of gas and the clatter of glasses. He got out the Delacour correspondence and passed out of the office. He hoped Mr. Alain would not discover that the last two letters were missing. The moist, pungent perfume lay all the way up to Mr. Alain's room. Miss Delacour was a middle-aged woman of Jewish appearance. Mr. Alain was said to be sweet on her or on her money. She came to the office often and stayed a long time when she came. She was sitting beside his desk now in an aroma of perfumes, smoothing the handle of her umbrella and knotting the great black feather in her hat. Mr. Alain had swiveled his chair round to face her and thrown his right foot jauntily upon his left knee. The man put the correspondence on the desk and bowed respectfully, but neither Mr. Alain nor Miss Delacour took any notice of his bow. Mr. Alain tapped a finger on the correspondence and then flicked it towards him as if to say,
"That's all right, you can go."
계단을 헐레벌떡 뛰어 올라왔고 또 너무 조급하게 흑맥주를 들이킨 것이 범벅이 되어 사내는 어리벙벙해졌다. 막상 하라는 일을 하려고 책상 앞에 앉았을 때 그는 5시 반 전까지 계약서의 사본 작성을 끝내야 하는 과제가 얼마나 절망적인가를 절실하게 깨달았다. 어둡고 구중중한 밤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휘황찬란한 가스등 불빛과 쨍그랑거리는 술잔 소리를 들으면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술집에서 밤을 보내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았다. 그는 델라코 문서를 꺼내들고 사무실 밖으로 나갔다. 그는 알레인 씨가 마지막 편지 두 장이 빠진 것을 제발 눈치채지 못하기를 바랐다. 축축하면서도 얼얼한 향수 냄새가 사장실 가는 길 내내 풍기고 있었다. 델라코 양은 유대인처럼 생긴 중년 여인이었다. 알레인 씨는 그 여자나 그 여자의 돈에 반해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녀는 사무실에 자주 왔는데 한 번 오면 꽤 오래 머물렀다. 그녀는 이제 향수 냄새를 풍기면서 그의 책상 옆에 앉아 자기의 양산 손잡이를 쓰다듬기도 하고 모자에 꽂힌 커다란 검은 깃털을 흔들기도 했다. 알레인 씨는 의자를 돌려 그녀를 마주보고 있었고 오른발은 왼쪽 무릎 위에 의기양양한 자세로 얹어놓고 있었다. 사내는 문서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공손하게 절을 했지만 알레인 씨도 델라코 양도 그의 절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알레인 씨는 손가락으로 문서를 톡톡 치더니 됐어 가봐 라고 말하듯이 그를 향해 그것을 획 튀겼다.
The man returned to the lower office and sat down again at his desk. He stared intently at the incomplete phrase. In no case shall the said Bernard Bodley be, and thought how strange it was that the last three words began with the same letter. The chief clerk began to hurry Miss Parker, saying she would never have the letters typed in time for post. The man listened to the clicking of the machine for a few minutes and then set to work to finish his copy. But his head was not clear, and his mind wandered away to the glare and rattle of the public house. It was a night for hot punches. He struggled on with his copy, but when the clock struck five, he had still 14 pages to write. Blast it! He couldn't finish it in time. He longed to execrate aloud, to bring his fist down on something violently. He was so enraged that he wrote Bernard, Bernard, instead of Bernard Bodley, and had to begin again on a clean sheet. He felt strong enough to clear out the whole office single-handed. His body ached to do something, to rush out and revel in violence. All the indignities of his life enraged him. Could he ask the cashier privately for an advance? No, the cashier was no good, no damn good. He wouldn't give an advance. He knew where he would meet the boys. Leonard and O'Halloran and Nosey Flynn. The barometer of his emotional nature was set for a spell of riot.
사내는 아래층 사무실로 돌아와서 자기 책상 앞에 앉았다. 그는 어떠한 경우에도 전술한 버나드 보들리는 이라는 미완성 구절을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노나니 마지막 세 낱말이 하필이면 같은 글자로 시작되고 있어 참으로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무장은 파커 양에게 그렇게 타자를 치다가는 우편 마감 시간까지 편지를 모두 다 치지 못하겠다며 재촉하기 시작했다. 사내는 잠시 동안 타자기 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가 사본 작성을 끝마치기 위해 작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그의 머리는 몽롱했고 그의 마음은 술집의 환한 불빛과 술잔 부딪히는 소리를 향해 방황하고 있었다. 따끈한 펀치를 한 모금 했으면 딱 좋을 밤이었다. 그는 사본 작성을 하느라고 전력을 다했지만 시계가 5시를 쳤을 때 더 써야 할 분량이 14쪽이나 남아있었다. 빌어먹을. 그는 시간 안에 끝낼 수 없었다. 그는 큰 소리로 욕을 퍼붓고 싶고 주먹으로 무언가를 사정없이 내리치고 싶었다. 그는 얼마나 우화가 치밀었던지 버나드 보들리라고 써야 할 것을 버나드 버나드라고 써서 한 장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는 사무실 전체를 혼자서 단숨에 날려버릴 수 있을 정도로 힘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무언가 저지르고 싶어서, 밖으로 뛰쳐나가 닥치는 대로 때려 부수고 싶어서 온몸에 좀이 쑤셨다. 그가 살면서 겪은 모든 모욕적인 일들이 그를 경로케 한 것이었다. 경리에게 은밀하게 가부를 부탁해볼까? 아니야, 그 친구는 소용이 없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단 말이야. 그자가 가부를 해줄 리가 없거든. 그는 어디를 가면 술 친구를 만날 수 있을지를 알고 있었다. 레너드니, 오 헬로론이니, 노지 플린과 같은 친구들 말이다. 그의 감정적인 성질의 바로미터는 바야흐로 일촉즉발을 예고하고 있었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제임스 조이스 원작, 더블린 사람들, 맛수들 감상하고 계십니다. 방금 들으신 음악은 아일랜드의 록밴드죠. Bob Geldof and the Boomtown Reds의 I Don't Like Mondays 였습니다. 페링턴의 머릿속은 술 생각뿐입니다. 음주의 자유를 막는 모든 것이 그를 분노케 합니다. 무기력했던 그에게 파괴력을 부여합니다. 정작 그의 업무 능력은 형편없습니다. 그는 편지가 두 장이나 빠져 있는데 그런데도 사장이 몰라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냥 제출해버립니다. 상황은 그가 바라는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얼마 후에 사장이 그를 다시 호출합니다. 사장은 편지가 두 장이 빠져 있는 것을 지적하죠. 그리고 그에게 욕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페링턴은 그런 사장의 머리통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싶은 충동을 참느라고 죽을 것 같습니다.
아, I know nothing about any other two letters.
He said, stupidly.
You know nothing. Of course you know nothing, said Mr. Alane.
Tell me, he added, glancing first for approval to the lady beside him.
Do you take me for a fool? Do you think me an utter fool?
The man glanced from the lady's face to the little egg-shaped head and back again. And almost before he was aware of it, his tongue had found a felicitous moment.
I don't think, sir,
he said,
that that's a fair question to me.
There was a pause in the very breathing of the clerks. Everyone was astounded. The author of the witticism no less than his neighbors, and Miss Delacour, who was a stout, amiable person, began to smile broadly. Mr. Alane flushed to the hue of a wild rose, and his mouth twitched with a dwarf's passion. He shook his fist in the man's face till it seemed to vibrate like the knob of some electric machine.
You impertinent ruffian! You impertinent ruffian! I'll make short work of you. Wait till you see. You apologize to me for your impertinence or you'll quit the office instanter. You'll quit this, I'm telling you, or you'll apologize to me.
Daren 두 장의 편지에 대해선 전혀 아는 바가 없는데요. 그는 얼빠진 사람처럼 말했다.
전혀 아는 바가 없다. 물론 아는 바가 없겠지요.
알레인 씨가 말했다. 그는 동의를 구하듯이 자기 옆에 숙녀를 먼저 힐끗 쳐다보고는 덧붙였다.
이거 보세요. 날 바보로 하는 거요. 날 아주 형편없는 바보로 생각하냐고요.
사내는 숙녀의 얼굴에서 알레인의 그 작은 달걀형 두상으로 시선을 옮겼다가 이번에는 차례를 바꿔서 그 작은 달걀형 두상에서 숙녀의 얼굴로 다시 시선을 보냈다. 그러다가 그는 자신도 거의 모르는 사이에 멋들어진 말이 입에서 튀어나왔다.
제 생각엔 말입니다, 사장님. 그건 저에게 하실 적절한 질문이 아닌 것 같은데요.
직원들은 모두 숨소리마저 멎는 것 같았다. 기겁을 하고 놀라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재치 있게 말을 받아친 장본인도 놀라기는 주변 사람들과 다를 바 없었다. 뚱뚱하면서도 부침성 있게 생긴 델라 고양은 거리낌 없이 미소를 짓기 시작했다. 알렌 씨의 얼굴은 등장미 색깔처럼 새빨개졌고 그의 입은 난장이 특유의 우라통이 터져 부르르 떨리기까지 했다. 그는 사내의 코앞에서 주먹을 휘둘러댔는데 마침 무슨 전기기구의 손잡이가 진동하는 것 같아 보였다.
이 시건방진 불안당 같으니 당장 해고해버리고 말겠어. 어디 두고 봐. 주제 넘은 행위에 대해 나에게 사과를 해요. 안 그러면 당장 회사에서 내보내겠소. 여길 관두거나 아니면 나에게 사과를 하거나 양당 간에 알아서 하란 말이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제임스 조이스 원작 더블린 사람들 중에서 맞수들, 오늘 감상은 여기까지네요. 필경사라는 직업 때문인지요. 일전에 허먼 멜빌의 단편 필경사 바틀비 생각하시는 분도 꽤나 있을 것 같네요. 자, 인간성을 말살하는 조직 사회에 속한 한 개인이 묘한 기행과 거부를 통해서 병든 사회의 일면을 드러내 보였던 단편이었죠. 필경사 바틀비. 전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헷갈리는 멘트를 많이 날렸었는데요.
네.
마수들, 이 작품에서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만나게 될까요?
글쎄요.
그 맞받아친 그 위티시즘이라고 나왔는데 아주 네. 스마트한 얘기를 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한방 제대로.
근데 어떻게 그 순간에 그게 떠올랐을까요?
본인도 모르는 사이 그 말이 혀에서 이렇게 미끄러져 내려 나온 것이겠죠.
맞아요.
어떻게들 감상하셨는지 보겠습니다. 트위터로 한보영님께서 제가 더블린 사람들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문장이고요. 그것은요. 그의 감정의 바로미터는 폭발을 예고하고 있었다. 이것이 오늘 아슬아슬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아, 설렌다. 설레기까지 하셨어요. 이게 네 번째 발췌문에서 케일린이 낭독을 했었죠. 한번 다시
맞아요.
읽어주시죠. 영문으로.
The barometer of his emotional nature was set for a spell of riot.
와우. 멋집니다.
네. 한보영님 즐거우셨죠?
기대하신 대로 나왔습니다.
네. 임채정님께서요. 우습지만 영어를 전공하는 저의 대학 시절과 많이 닮아있네요. 엄청난 과제 앞에 근거 없는 무기력함. 친구들과 학교 앞 시원한 시간 이후 산처럼 쌓인 과제를 보며 열이 솟구치죠. 사회생활은 재수강도 없을 텐데 걱정되네요.
시원한 시간이라고만 하셨는데 뭔가
즐거우셨겠죠?
무엇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트위터로 또 올리브나무의 숲님께서 오프닝 선곡 게리모의 원데이 아 좋습니다. 열심히 듣겠습니다. 해주셨고요. 영미문학관 언제 와도 그 분위기 그대로 감사합니다. 바쁜 하루 일과 뒤에 영미문학관의 낭만적 여유를 함께합니다. 라고 또 칭찬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실 판매형 장사분님께서요. 요즘 이래저래 바빠서 정말 오랜만에 본방 사수하네요. 마침 흑맥주 이야기가 나오네요. 이런 것만 귀에 들어오다니 라고 해주셨는데 뭐 어때요?
이 작품에서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흑맥주.
그렇죠. 네, 맞습니다.
구자영님께서는 처음 듣는데 너무 생생하니 재밌네요. 두 분 목소리 듣기 좋고요. 연기도 최고. 음악과 문학, 게다가 연극까지 함께 있는 복합 문화 프로네요. 이 프로 이제서야 알게 되어 너무 아쉬워요. 앞으로 진짜 애청할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 다 있는 선물 세트네요. 해주셨습니다. 구자영님, 근데 성함은 게시판에서 본 듯하네요. 어쨌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태경님께서요. 전에는 9시에 딱히 할 일도 없고 무료했는데 이젠 이 방송 덕에 행복하네요. 라고 또 정말 극찬을 해주셨네요.
예, 오늘은 칭찬이 많아서 은근히 네. 좀 우쭐해집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에서 마련한 이번 주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문학동네에서 제임스 조이스의 더블린 사람들을, RH코리아에서 이창래의 소설 척하는 삶을, 자자극 기능성 천연 화장품 브랜드 그린이프에서 천연 화장품 선물 세트를, 아로마 테라피와 자연주의 제품 쇼핑몰 말글담에서 아로마 선물 세트를, 청우 건강에서 유기선식 든든한 아침 만찬을, 청담동 어느 아름다운 날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을 드리고요. 공연 선물도 있습니다.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에서 공연 예정인 뮤지컬 블러드 브라더스 7월 5일 토요일 3시 공연 티켓 게시판에 신청해 주세요.
내일 밤 제임스 조이스의 더블리너스 중 마수들 그 마지막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로넌 키팅의 When You Say Nothing At All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의 이승열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케이문이었습니다.